이제 함께 상고하실 말씀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완고하고 우둔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에 살갑게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는 일에는 그렇게 감각이 타고나면서도 주의 말씀 앞에는 무능한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주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그 어떤 것을 취하는 일에 발빠른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어떠함을 취하고 그 말씀의 자양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흡입하는 일에 갈증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여름에 태백에서 병원장으로 있는 제 모교의 고등부 동기의 배려로 태백에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둘러봤던 곳은 황지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하루에 5천 톤 정도의 물이 솟아나는 곳이고 바로 이 황지 연못은 낙동강의 발원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낙동강은 영남 지방을 통하여 남해로 결국은 흘러들어가는 강입니다. 그런데 영남 지방으로 통과하는 낙동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는 영남 사람들은 강원도민들에게 또 강원도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겠지만 신세를 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경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접해서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겠지만 최초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물길이 분명히 있었겠죠.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한 다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되었고 그들 가운데 먼저 나타났고 복음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사실을 언급한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예는 제가 몇 번의 설교 때마다 언급한 사실,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했던 사도 바울의 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멈춰서지 않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흐르는 것처럼 복음 역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서지 않고 유대인들을 타고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벽에 부딪히자 길을 다른 데로 트신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미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질서 없이 마련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완성된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영원전에 작정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감독이 극본을 근거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극본도 쓰시고 또 영화도 촬영하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촬영하시는 영화는 현실에 없는 무슨 다른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이 아니죠.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의 종국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종국인가? 그렇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게 뭘까요?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 일을 본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자신이 밀쳐내었던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작정하신 바를 종국에 이루지 못하신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하면 비록 이스라엘 즉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했지만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끝이 나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사실상 종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박차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매섭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회심케 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혈통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로마서 초반부에 유대인들이 혈통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9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처럼 지나친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단지 내 피가 섞여있는 친척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권역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혈통이 하나님의 선택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육적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루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과 예언과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전시키신 이유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무의미했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된다,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실제로 실행되는 이 일을 근거로, 이 일을 토대로 삼아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재료로 삼아서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도 다시 복음을 믿고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지 자기 개인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역사,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원가지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가지. 원가지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원가지를 꺾으시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가지, 즉 이방인을 접붙이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잘리운 것은 가지이지 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얼마든지 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원사들이 가지치기는 수시로 하지만 뿌리를 잘라버리진 않죠.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리에 비유되는 족장들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철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땡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땡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니까 유대인이 믿지 않으므로 그 혜택이 자신들에게 왔죠.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기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으스댈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진척시켜 오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 그들에게도 기회는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구원 얻는 일에 관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강원도민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물론 그들이 뭐 물을 길어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부분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앞서 18절에서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꺾이고 자신들이 접붙임 받게 된 일이 마치 뭐 자신들이 잘나서 이루어진 일처럼 으스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잘 나가다가 왜 마지막에 빗나가지요? 왜 중직자들이 잘 나가다가 왜 교만해지죠?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하신 방식과 이방인들도 똑같이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1절에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뭐 이런 말씀은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 부정 강조형인데요. 이 말은 이 표현은 혹시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불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으스대면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을 꺾으신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의 두 측면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무관한 이방인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저희가 선지서를 교독하고 있죠.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자 어떻게 합니까? 채찍도 막대기도 다 부서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방 사람들도 다시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난 여인,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고넬료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인자와 자비가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불순종하는 백성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엄격하시고 엄중하신 성품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려주는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복음을 받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잘못하면 꺾일 수 있다. 교만하면 꺾일 수 있다. 너희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은혜에서 끊쳐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도사들이 매일 세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 그러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 이런 표현들 사도행전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하루에 세 번 꼭 기도했습니다. 근데 뭘 기도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낸 존재죠. 항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보셔야죠.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나는 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여러 분야에서 잘못 선택하고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회개에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타락한 죄성과 본성을 따라 행하는 일이 없습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그를 부러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정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가져야 될 정서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정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오래전에 로마서 앞쪽에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자랑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자꾸 뭐 집안 자랑, 학식 자랑, 자신의 위치, 직업, 은연 중에 흘러내고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의 집안, 가문, 과거에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었는지 그걸 자꾸 말한다는 말은 자랑을 자기에게 둔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이름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어떤 것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요. 또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 두려움의 정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자랑의 해독제입니다. 자랑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도 은혜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 아니 목사님 8장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은혜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간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겠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도 있지만 두려웠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자가 가지는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 사랑과 인애를 아는 데에서 흘러나옵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참으로 아는 자녀는 부모를 경외합니다. 절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예수로서 안에 베푸신 인애와 자비를 느끼거나 그 인애와 자비 이외에 나를 맡길 만한 단 어떤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고 이게 의해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그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그를 통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야 대단하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보면서 때로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상당히 교만하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낮아지고 더 섬기고 확정된 마음과 자기 생각을 밀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혹시 내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는가? 내가 빠뜨린 부분이 없는가? 내가 고집을 부리는 부분은 없는가? 유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도 꺾으시 하나님께서 이방인 꺾지 아니하시겠는가?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란 가지를 꺾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이라는 가지를 접으시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실제로 접붙이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딱 꺾어내고 가지를 살짝 자르고 그 다음에 다른 가지를 거기다 이렇게 넣고 끼우고 테이프로 감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꺾은 가지에서 순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꺾으시고 그 가지에다가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접붙이는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원 가지인 유대인을 꺾고 다른 가지, 즉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접붙이는 방식으로 이방인을 구원했다면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하고 꺾이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겠는가? 당연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경험들 갖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제 아내도 뭐 시장 가가지고 한 5분 정도 잠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정말 미친 줄 알았다 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찾았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가 참 크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입양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나요? 입양한 아이 만큼 자신이 낳아 길렀다가 잃어버린 아이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1절에 얼마나 더 라는 말씀입니다. 21절이 아니죠. 24절이죠. 그죠? 21절에도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했는데 24절은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의 관심을 놓아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를 보고 이스라엘의 시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원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가 뭘까요? 왜 꺾였습니까? 왜 꺾였죠?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꾸 말하면 믿으면 다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원리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교회학에서 잘 자라다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떠난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접붙임을 받지 못한 이들이든 접붙임을 받지 못한 이들이든 아니면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이든 어쨌든지 간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은혜로운 피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믿을 때 주어지죠.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제가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근거도 어떤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겠죠.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기댈 것도 없는 곳.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갔던 것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12장 전반부죠.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부실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우사가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라가 하가를 취하라고 했을 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되었습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장으로 가면 또다시 그랄 지방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사실은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가 바로 그거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바대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한 번 가져서는 안 돼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이 믿음은 누가 갖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바대로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리고 구원과는 무관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 저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박차버린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무지로 인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관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육적 이스라엘의 선택이 구원을 위한 진정한 선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과 언약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언약으로 풀어가세요. 언약의 수레바퀴로 작정을 풀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역사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역사라는 게 이르기도 하고 저르기도 하고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한 번 택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대충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라서 일반적 선택과 개별적 선택으로 구분했는데 일반적 선택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선택이에요. 개별적 선택은 뭡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비밀스러운 선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마엘과 에서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이삭과 야곱은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비록 육적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방인이었다고 이방인의 상태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8절을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했죠.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했죠. 22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 경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할까?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주면 되는데 그걸로 그냥 끝을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엄중 경고할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복음의 물결이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등등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는데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만한 생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에게 있지.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으지 않았으니까 쟤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궁극적으로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법합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누가 범했는가 하면 유대인들도 범했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설교했죠. 요엘서를 설교하면서 요나 예를 들었죠.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자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성을 냈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자신들만을 위한 긍휼과 자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 원수 나라,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돌이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특정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유대인들도 갖지 않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치 구원을 타고난 권리처럼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3대 할아버지가 그 호주 손안로 선교사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들었다. 뭐 언도도 선교사로부터 직접 치료를 받고 뭐 어떻게 되었다. 그런 거 잘하는 분들 계세요. 뭐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엄청난 오해요, 착각입니다. 모든 교육자는 다 구원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월조차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개혁교회 출석하면 구원받습니까? 큰 오산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나 믿음에 두지 않고 만약에 특정 민족의 정체성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대응하신 방식과 똑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대응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도 22절까지 온통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처럼 엄중하게 경고하는가?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소설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부부 이름이 뭐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 남자가 아굴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고 말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 밑에서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지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유대인인지 믿는 유대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AD 49년경에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인한 소요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학자들은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 발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질서 유지의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로마라는 이 장소에는 적어도 순수 혈통의 로마 사람들만 남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적어도 믿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 유대인들이 다 떠난 이방인만 가득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작정은 이방인은 우리에게 있지. 그래서 반유대주의적인 정서에 편승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쟤들이 왜 쫓겨났는가?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 아닌가? 그들이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종목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을 무시하거나 또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유대인을 뿌리로 두고 있는 관련성을 부인하는 상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았다. 우리가 참 교회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거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고 로마 교회 형편과 처지를 아마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도 다루어 되겠지만 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될 필요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경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늘 머물러 있으면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머물러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된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구원과 무관한 이방인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봐주는 그런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도 미워하시지만요, 교만을 특별히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도 혈통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것으로 자랑했던 유대인을 꺾으셨다면 너희들도 꺾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애로운 분이시지만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없이 엄하십니다. 헤롯 보세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하니까 뭐가 된 줄 알고 막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그러면 교만하고 자고하면 다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불신 때문에 꺾였지만 다시 믿으면, 이 말은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믿기만 하면, 또 자비를 구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는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자꾸 우리 편에서 믿다 보면 우리의 행위를 자기 의의 근거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행위가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래서 믿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믿음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응답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은혜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값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뭐 피지 섬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들여보내주나요? 안 들여보내줍니다. 왜 그렇죠? 초청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러면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행위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 믿음의 요소를 살펴보면 뭐 지식이다, 뭐 또 뭐 확신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겸손입니다. 교만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두는 거죠. 결국 예수리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제안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일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렇게 될 때 꺾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가난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참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완고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한다고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이 행한 그 일을 근거로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도리를 아는 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늘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루아침에 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슬처럼 있었다가 한순간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없어지지 않는 죄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들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회개하여 돌이키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늘 은혜 위에 기대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